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 위로, 평강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ildren of M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안 계시죠? 유명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가까운 미래에 여인들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설정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하고 또 폭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암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압권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18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그 군인들과 반란군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총격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삐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싸움이 그치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그만두고 다 이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지나가는데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그 장면이 참 악권이에요. 그 모습에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투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딱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20년, 30년 지나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나라 출산율 아시죠? 아이도 많이 없고 교회에는 더 많이 아이가 희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평일 예배나 뭐 새벽이나 아이들이 한두 명 앉아있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아이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예배 시간에 울면 그게 그렇게 민망하고 죄스럽고 그렇게 미안했는데,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가 응애 하고 크게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귀찮아하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바쁘신데 왜 성가시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 아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이들을 귀찮게,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힘이 없고 작고 약하고 영향력이 없고 아이들은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역에 유익이 안 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안수받겠다고 하면은 넙죽 엎드렸겠죠. 아이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부모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죠. 그러면 부모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왔겠는가. 부모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왔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부모가 예수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갖는다면 우리 믿음에 참 심각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 말씀에서 우리 여러 번 살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아이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아이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주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좋은 성적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성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이 아이가 거듭난 아이인가,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아이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인가, 항상 부모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아이를 삼켜버렸는데도 그 부모가 평탄하다, 마음 편하다,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잔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잔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믿음이 충만하여서 흘러 넘칠 때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의 잔에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일반적으로 자녀들도 믿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들도 그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일정 기간 부모의 권위와 돌봄 속에서 양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의식과 생활 습관과 모든 삶의 방식이 그 부모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부모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사회산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도 유익하지만 부모로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는 그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했을 때 그것은 부모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잘 알려진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산당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사람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온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말년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와요. 이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군기고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죠. 깜짝 놀라면서 실망하면서 그렇게 그에게 얘기해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를지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왕의 조상들이 이제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도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보물창고 다 보여줬습니까? 이제까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한 것이 내가 다 이룬 양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벨론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바벨론과 이제 협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바벨론이 그 무기가 얼마인지 보물이 얼마인지 봤기 때문에 그래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 전력을 다 노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던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환관으로 내시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의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말씀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태평하고 내 때에는 전쟁이 없고 내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참 그것이 안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가 자기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죽게 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내 때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한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므낫세는 히스기야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교만함이라는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산당 그가 다시 세워요. 바알의 제단 다시 세워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서 가증하게 섬겼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 때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 내 때에는 전쟁이 없고 내 때에는 먹을 것이 충만하고 내 때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제 환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낯을 벽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여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돌이켜주시고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태평과 진실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제자들이 왜 아이를 꾸짖고 물리쳤습니까? 하찮고 작고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 항상 돌봐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찮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 관점이죠. 세상은 항상 생산성이 나와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태를 보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는 참 노력이 많이 들고 항상 돌봐야 되고 항상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도 짐이고 출산도 짐이고 키우는 건 더 힘들고 점점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정반대라는 것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귀하고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섬길 때, 여러분 교사로도 섬겨보셨잖아요. 아이들을 섬기면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아이들 3년, 6년, 12년 길러도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말도 안 해요. 오는 게 없어요. 오는 게 없으니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오는 게 있어야 섬겨요. 칭찬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그 소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어린아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냐? 왜냐? 오늘 보면 14절 뒷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랬어요. 이런 사랑.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천국의 아이들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우리 18장을 보면 4절 말씀을 책으로 한번 볼까요? 18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부모가 없으면 자기 죽는 줄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엄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버리겠습니까? 울고 불고 애가 다 큰 줄 알았는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오빠 우리 엄마 없으니까 빨리 유튜브로 우리 요리한 거나 배우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울어요. 아니 제가 나이 마흔 넘었는데 엄마가, 저도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떠난다 그러면 제가 울겠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어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쭉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스스로 큰 자들이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어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린아이로 봐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갓난 아기들같이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갓난 아이들같이. 아기들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주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젖을 어떻게 빨아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젖을 빠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힘을 다해서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힘을 다해서 갓난아이가 되어서 그런 어린아이를 주님이 참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어린아이로 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필요적 존재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죠. 사회 속에서 재기능 충실하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대견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참 약한 아이가 있어요. 부족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라면 어디에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까? 잘하니까 아니, 아이들은 더 연약한 아이들, 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 직장에 가서도 항상 그 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할 때에도 어떤 어디 써먹으려고 필요적 존재가 아니라 항상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대상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뭐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세상적 관점을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쓸모도 없을 수 있어요. 항상 약하고 치이고 쉽게 쓰러지고 상처받고 눌리고 다치기 쉬운 그런 작은 자들, 소자들, 그들을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주님처럼 영접하면,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왜?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가. 약할수록 작을수록 얼마나 귀한가.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야 될 것인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피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잘 먹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서 풍성하게 먹이는 것.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젖먹이가요, 이 젖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어버린 이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상황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성에 심각한 기근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부모도 먹지 못하니 젖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육적인 양식은 풍성하게 주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생각하면 이 말씀과 똑 떨어지는 것이, 몸은 비대해져 가는데 아이들의 심령과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말씀을 먹어야 젖을 물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 떡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진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잊지 않도록 우리 신비에, 우리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이 속에 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말씀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이것이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7절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라기보다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든지 그랬어요. 이건 존재적인 우리 말씀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 뜻이죠. 심지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누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마저도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워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얼마나 시급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누워있을 때도 말씀을 강론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니까요, 이 세상이 아이들을 공격하는데 정말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빼앗고 공격하더라고요. 틈을 주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한순간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로잡으려고.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라도 쉬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그렇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뭐 훌륭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을 만들어줘야 돼. 견고한 성을 만들어줘야 돼. 우리 민수기 32장 16절,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아멘. 그랬어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명령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라. 아이들을 위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거룩하게 자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이방인들은 세상은 아주 유약한 아이들을 공격하고 아이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가 이 일에 깨어 있어서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그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자랄 수 있는 성읍을, 성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읍을 건축할 때 이 일을 누가 할까요? 그 지파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그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 된, 한몸 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내 때는 다 지났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성벽을 건축하여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께 가장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 벽돌을 지고 이 견고한 성읍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일부 교사들에게만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주님의 불성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벽돌을 지고 사랑의 벽돌을 지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믿음 있는 자들은 이 현세에서 복을 받는데 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가족과 전토를 몇 배나 받을까요? 100배나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는 교회에 100명의 어머니가 있어. 나는 100명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가 있어. 교회 가니까 100명의 할아버지가 있고 100명의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아이들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현란하고 유행하는 그런 교육적 시스템, 그것을 갖추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벽돌을 우리가 함께 지면서 아이들이 거룩하게 자랄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어린 아이 같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 시대가 악한데 어떻게 될까? 아니요, 그렇게 불안하게 주님이 의심을 갖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랬습니다. 주님의 믿음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 지식에도 인격에도 능력에도 얼마나 모자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한 믿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흠이 많았던 우리의 흠과 티와 점과 주름 잡힌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해 주신다. 주님께서 이 일 하실 때 절대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실망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기르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양육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여러 조건, 여러 문제 때문에 아이들 양육하는 것, 또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 참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와 그런 난관과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견관성을 만들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주님이 그 아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이 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면서 이 아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길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아이들 거룩하게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